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20절 한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노아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한 주 주일만 되게 기대하면서 한 주를 잘 보냈는데 일단 얼굴에서 한번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 전체적인 주제가 영적 싸움입니다. 아마 평상시에 그 생각하시고 들어오셨다는 것과 다르게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으실 테고 또 말씀 가운데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또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저 관습에 타성에 젖어서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들이 말씀을 조명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면 초과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목 앞에서 이 사면 초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정 교회를 떠나는 지경까지 이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마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사단이 난 거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우리 자신이 교회된 우리 자신을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으시려고 무당하게 애쓰시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꿈, 당신의 소망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의가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을 테고 그리고 이 불편한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관이 일치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신 교회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살아오시면서 문제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문제에 반대되는 교회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반대되는 교회관을 가졌다 한들 그 교회관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관이 아니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소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한다. 펼쳐보십시오. 예배소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네, 오늘 주된 말씀이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거룩한 아들들,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눕니다. 쉐링을 통해서 많은 걸 참 깨달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요즘 민규식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깨닫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거룩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면요, 그 율법 자체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세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째 올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로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셔서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까이서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드리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싶은 당신의 그 열망이 성소로, 성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소였다가 성전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전이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와닿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한 번씩, 한 며칠간 못 보면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제가 어제 헤어져서 어제 저녁에 밤에 누웠거든요. 근데 어제 오전 내도록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 둘째가 셋째를 그리고 첫째를 너무 강하게 공격하는 걸 보고, 아, 이번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종아리를 두 대를 때렸어요. 2번이 여자니까 맞고 하루 종일 서러워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3번도 11일 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3번도 같이 와서 엎드려 같이 하고 같이 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하루 종일 눈에 밟히더라고요. 마음 되게 무겁더라고요. 좀 있으면 가서 볼 건데 괜히 때렸나? 말이라도 좀 더 할걸. 아니, 어제 또 비행기를 타는데 그 중동 분들이 여섯 분이 타시더라고요. 요즘 테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여섯 분이 비행기를 타시는데 한 분 터번을 아예 들으시고 타시던데, 김포 공항에서 그분들하고 이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그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공항에서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저분들이 저렇게 심하게 검사를 받는구나 했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순간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하고 이야기라도 좀 더 해주고 나올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사실 설명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우리한테 심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몇 배나 될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건 적어도 수백만 배 이상은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시도는 불철주야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향하는 걸 가르치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착각한 그 사람과 하나님의 평행선을 그리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이 거룩한 아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빨리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 아마 이해가 이제 가실 겁니다. 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고 계신가? 왜 교회로, 이제는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문제겠죠.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건물이었습니까? 육신의 성전이었습니까? 육신의 성전이었죠. 그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육신의 성전을 개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문제들을 잘 다루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비껴갑니다. 그런데 성전이 교회다라는 이 사고가 너무 보편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건 제 생각에는 예배당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생각들을 심어주고 그 생각에 걸맞게 헌신을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예배당, 그걸 드러내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유일하게 한 곳에만 있다는 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성전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성전이 없어진 게 무슨 우연입니까? 보수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걸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다시금 포로 시기가 지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제2성전이죠. 그런데 주후 70년 이후에 이 성전도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아들들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류, 새 교회가 나오게 하는 거죠. 실체가 왔기 때문에 다시는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는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장황하게 지금 말씀을 쭉 한 계단 밟아가는 건 오늘 오후까지 밟아가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 성전을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조우하는 통로요, 수단이요, 가장 자기네들에게는 필요한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건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하시겠다라고, 주님을 통한 성전만이 이제 하나님과 통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성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못 세우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죠. 어떻게 합니까? 옛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에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모스크가 서 있죠. 이슬람 성전이 서 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건드리면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할까요? 안 세우고 싶어 할까요? 세우고 싶어 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일생의 소망이 그건데요. 아니, 중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나이 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기나 모든 병력들이 그 성전 자리 위로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수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예. 구약의 개념이 조금 설명이 되어져야 될 건데, 제사장 이외에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개념까지 다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전투기가 날다가 지성소를 스치기라도 하면 죽는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거하신 곳 그분만이 성전이 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주 독특하죠. 이 성전 신학이 판을 칩니다. 곳곳에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함 없이 가고요.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다들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아니, 목사의 욕심도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있는 건 맞는데, 다들 그것이 거리낌 없이 합의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 좋은 곳에 땅 사고 건물을 올리고 부채를 들여서라도 성전을 멋지게 올려야, 그러니까 부채를 들여서 성전을 올리려고 하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니까 이 성전 신학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자. 사람들의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핵심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닌데,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건물이 좀 지어져서 뭔가 안정이 되면, 일단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하듯이 찌라시 돌리고 예배 설교 동영상 만들어서 유포해서 우리 교회가 참 괜찮다는 걸 사람들만 알고 알리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까? 본질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교회 초기에 세울 때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알면 우리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40일간.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요, 광장에 나가야 됩니다. 넓은 광장에.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일단 다 보게.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일단 빌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 외면했지.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도 세 번이나 나는 죄를 못 찾겠다 말은 했지만 나를 그 형태를 내어줬지. 그리고 가야바 찾아가야 되고 안다스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나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육신으로 그분이 나타나지 않냐고 영으로 나타나서 그분을 볼 수 없었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꽤 먼 길을 누가복음에서는 함께 가며 그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했느냐라고 제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뭡니까? 가르치신 겁니다. 그들의 영적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동안 배우고 들었던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최선을 다하셨던 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의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건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게 여러분 앞에 교회가 부족하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허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지만 허용하셔서 우리가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계속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데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안 그러면 제가 시작부터 1번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흔히 하는 기도대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영이신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어쩔 수 없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녹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사이에 분명하게 한 가지 쫓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양산된 시절, 이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좋은 말씀만 듣겠다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산 100만 정도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순종할 의사는 없어요. 순종할 의사 없이 좋은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존재 이유가 단순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걸 이상도 없고 그걸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말을 하면 너무 이제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실 수 있으니까 조금씩 다가가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 깨달아지고 녹아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섬기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모두 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훈련하는 것,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훈련하는 게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왼밤을 맞았는데 오른밤을 돌려대는 것, 속옷을 달랬는데 겉옷을 주는 것, 이건 밖에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내 삶이 되지 않고는 결코 이 삶은 구현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녹아들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행선을 그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왜 이것이 영적 싸움인가 설명을 계속해서 해볼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흔히 어두운 세력과 영적 결계, 가계의 저주, 귀신 들리는 것, 이런 어떤 영매의 영적인 세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런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본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에 상당히 크게 왜곡되어져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원래 그럼 이렇게 한번 되묻고 지나갑시다. 제가 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 이때만 해도 길에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죠. 그렇죠. 지금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동네에 활보하면서 다니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지, 오늘날로 치면 정신지체였는지, 정신병이었는지, 이건 엄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설명이 계속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예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제가 장애인 부서를 할 때, 장애인 부서를 맡고 있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이 목사들이 모이면, 어떻게 이 장애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릅니다. 장애인 아이들이 중증인 아이들을 만나면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목회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집엔 귀신이 들만한 무언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한 엑소시즘의 목회가 이루어집니다. 엑소시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엑소시즘의 예배가 드려지고, 엑소시즘의 찬양이 드려집니다. 모든 것이 엑소시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이게 왜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평가를 할 때가 많은데, 사단이 일하는 것도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사단이 과거에는 우리가 수준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치 귀신들이 나오고 어두운 세력이 있고 영적인 가계의 저주가 있고 이래서 그것 자체에 무서워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하나 깨달은 것 있었는데, 일본에 순교자가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몇십만 배는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고, 제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 순교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고요. 녹음을 안 해서 참 다행인데, 일본의 순교자는 적어도 60만에서 80만 사람입니다. 60만에서 80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탄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몇 천이 안 되거든요. 우린 다 배교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는 게 싫어서 그냥 신사참배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 우상에 절하는 게 싫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던졌어요. 눈앞에서 목이 날아가고,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효과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했거든요. 북해도에서부터 지금 일본 열도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 나가사키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후쿠오카에 있는 나가사키입니다. 그곳까지 이 몇천 킬로가 되는 이 길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고 내려옵니다. 중간에요. 이 사람들이 귀도 하나 날리고요. 또귀 날리고 코 날리고 사람들로 보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죽는가를, 어떤 고통이 있는가를.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교하게끔 만들려고 이 일을 일본은, 아주 일본에 임한 사단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나가사키까지 끌고 온 모든 신자들을 참수합니다. 그런 그림들을 인터넷 쳐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나가사키 후쿠오카 지역에 있던, 그리고 일본 전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에도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60만에서 80만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뽑아냅니다. 발국시 중 사고로. 그럼 오늘날 일본 1억 1천, 2천을 바라보는 시기에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서 만나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한다는 건 그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도무지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도 이분들이 아시고 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의 삶의 모양이 아예 다릅니다. 그럼 사단이 과거 에도 시대에는 이랬고 지금은 일본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 때도 그 풍파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하다못해 신상 뒤편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거나 예수님 상을 새겨서 거꾸로 돌리면 예수님 나오게도 해놓고 온갖 그런 박물관에 가서 자료들이 많던데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집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도해서 일했던 사단은 지금 일본 가운데서는 더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않게끔 만들었습니까?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죠. 일본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은 오감 만족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이건 더 이상 육신을 떠나선 살 수 없게끔 모든 관심이 그곳으로 향하게 한 나머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렸죠.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방법이고 지금은 이런 방법이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더 과거에는 사도바울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을 믹싱을 해서 사실은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한 채 스타트를 하는 거라서 의도적으로 했던 설명들을 좀 반복하려고 하니까 마음을 좀 열고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드린 예배의 그 예배, 노아가 드린 제사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여러분은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 이 장면만 보고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 이 여기 안에 지금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살던 노아가 파라다이스도 아닌 엉망진창이 된 땅에 턱 하고 튀어나와서 예배를 턱 드리는데 여러분은 지금 노아에 대해 설교를 들어오셨으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겠지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가 주일날 예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자녀를 데리고 너 예배 못 드렸으니까 너 지금부터 아빠하고 우리 가족도 다시 예배 다 드려야 돼.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 제가 시각이 좀 삐뚤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번호를 안 해주시니까 어떻게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세요. 물론 어떤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건 제 머릿속에 어떤 분이 있으니까 사실 예를 든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종교성이 많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노아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노아를 보면서 종교성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절에는 예배를 드려 가게를 열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돌 때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이사를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왜요? 뭐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죠.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은근슬쩍 나를 위해서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드린다는 건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제 시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칠 때는 노아의 예배를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아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이 충만할 때잖아요. 호세 19절에 보면 땅의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년하고 17일 만에 방주에서 튀어나왔어요. 짐승들이 나오면서 열지에서 딱 나와서 열지에서 자기가 살 곳곳으로 흩어졌을까요? 아니면 막 퍼덕퍼덕 뛰고 난리가 났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좁은데 1년 동안 갇혀있다가 튀어나왔는데 완전히 경주를 하면서 뛰었을 거예요. 인간도 똑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1년 17일 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가장 뭐부터 했겠습니까? 1년 17일 동안 몸 안 씻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사우나는 해야 되잖아요. 어디 물에 가서 몸이라도 한번 안 씻고 싶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일단 뭔가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잖아요. 이 땅을 얼마나 밟고 싶었겠어요. 제가 원래 배멀미가 심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멀미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청년부 수련회를 일본에서 했을 때 청년부들은 다 배를 태워 보내고 저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 청년들이 어째 이런 목사가 다 했노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양해를 청구해서 도저히 배를 못 타겠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탁 올 때가 대마도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교역자 분계를 거기서 했었는데 3시간 남짓 타고 오는데 제가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누워있었고 1시간은 배에 누워있었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탔거든요. 저는 배멀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게 어디가 좀 안 좋아졌는가 배멀미가 심하게 되면서 세상에 그 여객선에 화장실이 세 칸밖에 없는데 그 한 칸을 차지하고 3시간 누워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는 두들기죠. 저는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나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그 더러운 배 바닥 밑에 누워서 소망이라고는 입지에 도달하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도달하자 말자 제일 먼저 내리려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쏘아보던 제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배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배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기 욕망이 가장 충만한 순간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게 단순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누르고요. 자기 욕망을 다 누르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다 예배 드린다 왜 예배 드리죠? 내가 나온 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각 가운데에서 노아의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다. 미즈베아흐, 자바흐 이 말의 원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잡아서 죽인다. 희생시킨다. 예배드린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 1장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용어로 정리하셨을 때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제 예배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나를 100% 죽이는 것이죠. 레위기 1장 같이 했잖아요. 그 정도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는 나를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앞에 죽인다는 건 지금 이 시간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충돌하고 내 계획과는 충돌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산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온전한 열납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을 쌓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잡는다. 죽인다. 희생시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나를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잘 안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우린 다시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실체가 예배소서 2장 서두에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배소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보통 대꾸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선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2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왜 죽은가를 밝히는데 죄와 허물이 그 이유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의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옴니버스식 설교라서 되게 쉽지 않을 건데 일부러 하루에 이걸 다 묶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데로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 빨리 오시죠. 한 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걸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분기마다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지금 새벽기도나 금요철야나 다른 걸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기마다 2시간짜리 특강을 한번 오후 때 하면 한 권씩 신약은 떼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한번 조금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요즘 좀 편하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조금 편해. 저도 사실은 되게 편한 전 부산교회에 있을 때는 아침 6시에 출근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고 그죠? 두 번 설교하고 또 중간에 무슨 모임하고 또 가서 또 청년부 설교하고 또 모임하고 제자반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가 빠듯한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숨을 쉬실만 하시잖아요. 이럴 때 그냥 말씀을 쭉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아이들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약간 하긴 했는데 두 시간씩 할 때 중간에 좀 아이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가 첫 시간에 주지 말고 둘째 시간에 이렇게 좀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좀 아이들이 수명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조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서로 간 예배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죽었는가를 밝히는데 지금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다 라고 했고요.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 여러분 혹시 어디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아마 이 중에는 이게 되게 고민스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왜 저 목사님은 저걸 지금 이렇게 되게 고민스럽게 들고 나오셨는가.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 계속되는 의문이 우리한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 부분 읽으시고 이 부분 해설을 바르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읽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의 시절에 그러니까 혹은 그 이전 시절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한 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정도까지 이 해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뭘 삼느냐면요. 그 해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문제가 됩니다. 사도신경에는 원문에서 언급했던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시고가 사도신경이 한국말로 볼 때는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안 들어보셨는데 제가 문제를 삼는 건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2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옥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옥이라는 건 연옥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이 말하는 그 연옥 개념을 가지고 주님이 복음을 다시 전하셨기 때문에 2차 구원에 희망이 있다라고 개신교도 한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도신경 자체를 거절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되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이 아니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도 함께 거절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의도적으로 빌라도에 대해서 잠시 밝혔는데 사도신경을 거절하는 분들은 빌라도의 문제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불순종의 영이 뭔가를 알면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사도신경 문제도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의 영이 해석이 되어야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뭔가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이 돼서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걸 듣고 나면 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 3장 18, 19, 20절을 해설하려면 베드로 전서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구절만 떼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떼서 설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구절만 떼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을 다 봐야죠. 다 보고 그 근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서신이잖아요. 편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거든요. 베드로 전서 주제가 뭡니까? 1장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리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거 세 가지를 지금 반복하는 게 수사학적 표현법인데 이게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영원한 게 뭐가 영원한 거죠? 유업이요. 그 유업은 앞에 3절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됐고 4절에서는 유업이라고 표현됐고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이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5절 중간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요. 뭘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유업은 여러분 뭡니까? 유산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유산을 우리는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의 개념이 좀 달라요.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유산이라고 물려준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자식이 소유권인데요. 그러면 자식에게 그 유산이 물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되죠. 지금 그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 산 소망이, 이 유업이 우리에게 물려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데, 뭐가 같이 가고 있죠? 그 앞에 5절 하반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아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데까지 누가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셨죠. 조금씩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되게 큰 질문 던지면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워 하실 건데,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두 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보호하심을 받는 게 우리 믿음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뭔가 질문을 던질 때 뭔가 지금 숨은 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전은 양면이에요. 이게 패러독스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초기 결단이나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능력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계속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완성해 나간다.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구원을 과거형으로 끝내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린 예정하면 끝내버리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 구원은 불변하지 않아. 이 구원은 불변해. 변할 수 없어.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탈락되지 않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었어야 돼요. 약속을 몇 번이나 하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근데 그들이 거절하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일하셨겠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싹 쓰러져 버려요. 그럼 동일하게 신약도 그걸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철주야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탈락이 안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이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6, 7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산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핍박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거죠. 수신자들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동료, 이웃들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지경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핵심이거든요. 이해가 가실 여기까지. 너희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산 소망 덕분에 너희는 견뎌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장은 그게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2장은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준 그 소망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소망이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답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쭉 그렇게 나가거든요. 21절에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전서를 나중에 설명을 할 때에는 이걸 한절 한절 풀어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제가 3장 아까 18, 19, 20절 설명하게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가는 방향은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22절을 보면 너희가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위해, 이렇게 되죠. 아,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혹시 못 알아들으신 건 싶어서 혼자 이렇게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도 몇 년 공부해서 알아가거든요. 근데 50분 안에 전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2시간도 이 부분하고는 다르겠지만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정리가 안 되면 너무 우리가 아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너희에게 사는 소망이 주어졌고 유업이 주어졌고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견디라. 그래놓고 믿음과 능력을 같이 간다는데 너희의 믿음은 뭐라고? 순종이라고 했죠. 베드로 전서를 잘 읽어보실 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순종을 믿음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희가 유일하게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러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이 지금 그 말이죠. 또 형제 사랑이 나와요. 이걸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훈련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지금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아, 하나님 이걸 반복하고 계세요. 계속 나중에 계속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이게 빠지는 데가 없어요. 계속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자, 다시 저한테 시선을 한번 맞춰주세요.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기 쉽죠. 물론 남편과 아내 간의 뭐 관계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일수록 사람들이 막 눈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말씀을 녹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요구해요. 형제 사랑은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건 의지를 드리거나 결단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서 일반적이었다면 2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명령이 어떻게 수용되어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절에서는 버릴 것 이야기하고요. 2장 1절요. 보이시죠? 2절에서는 사모해야 할 것 이야기하고요. 3절은요. 생활 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근거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8절 이하로 가면 사회 여러 계층들에 대한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윤리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이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1절에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주는 명령이 있고요. 믿지 않는 남편과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건가. 그리고 7절에서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윤리의 정신을 이야기해요.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쭉 이 논리로 쭉 전달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사람들을 복음을 다시 전해서 구원했다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 자체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단어가 옥이거든요. 옥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오늘 녹음을 하지 말아달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원문을 안 읽어본 거예요. 문백도 안 읽어봤을 뿐더러 원문도 안 읽으니까 원문의 옥은요. 필라케로 나와 있어요. 필라케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영어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뭡니까? 스올입니다. 스올이라고 적혀있지도 않아요. 피난처예요. 여기 필라케는 옥이라고 표현되는데 감옥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인데 임시적으로 갇혀있는 곳 혹은 피난처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사하셔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셨을 때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뭘 부탁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데이스데이 할 때 그 뒤에 단어가 필라테를 쓰고 있거든요. 피난처를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 옥입니다. 그 옥. 그 옥에 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적혀 있는데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뭘요? 당신의 사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을 불순종의 영들로부터 받고 있는 너희들을 견뎌라. 힘내라. 내가 그곳에 가서 지금 선포한다. 내가 승리했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몇몇 분들이 자유주의 계열도 물론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걸 자체를 원문으로 문맥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다시 구원을 선포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는 사도신경도 잘못된 거고 이 내용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아니요. 베드로전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를 제가 강의를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는데 원문 지경해놓은 걸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냐면요. 결국 복종하지 않던 영들, 불순종하던 영들을 그 영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인데 예배소서 2장 3절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만 읽고 일단 오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전에는 2장 3절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영적 싸움의 실체, 그러니까 이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귀신들과 하는 게 영적 싸움의 실체가 아니라 영적 싸움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의식 상태에서 엑소시즘은 귀신의 영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영적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은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악한 영을 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예배소서 계속 영적 싸움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예배 때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다시 지나가죠. 설명을 하다 말씀을 맺으려니까 참 힘드네요. 네. 마음이 참 아픈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단이 루시퍼가 맞는지, 그리고 그 사단이 진짜 타락한 천사고 타락한 천사에서 이 땅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완전히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증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사단은 성령이 거하시는 한은 우리 안에 침투할 수가 없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때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할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사단이 요구하는 세상의 유혹과 기적에 대한 촉구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을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엑소시즘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이게 교회도 잘못입니다. 말씀을 심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로 바라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도 우리가 오늘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날마다 이 유혹 앞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조그만 순종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국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단단하여지며 말씀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